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와 같은 그 구절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고 반응하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구원으로의 초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도 구원에 대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고백과 형식적인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과 하등의 관계없는 구원 이후의 삶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참 구원의 초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구원의 초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말씀에 대한 들음을 굉장히 자주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형식적인 측면에서 오랜 동안의 종교적인 생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가운데 그 들음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종의 중요성을 그렇게 일관되게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등이 구원은 사실상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잠언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른다. 사실 이 지혜 말씀이 소리를 내고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이 지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지혜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그 지혜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불렀습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런 외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이 성문 어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듣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누구나가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청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불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다음에 거만한 자들, 그다음에 미련한 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20절, 22절에 나와 있는 호언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이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이 어리석은 자요, 거만한 자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학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이요, 영적인 거만함이요, 영적인 미련한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놀랍게도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을 자기 자신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누가 옆에서 말을 귀뜸이라도 해준다면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둔감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자기 자신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거만한 자가 누굴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있을 때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때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것도 교만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이나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나왔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부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들음이, 그 부르는, 그 길거리에서 부르는 지혜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아까 어리석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이 미련하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바보라고 돼 있어요. Fool. Fools hate knowledge. 바보죠, 바보. 바보가 지식을 싫어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 어떤 바볼까요? 세상적인 바보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 그러한 바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련한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런 fool, 바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자는 결국 지식을 미워한다. 지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식,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식인지도 모르고 그 지식을 싫어하고 그 지식을 미워하며 사는 거예요. 왜 지식을 미워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싫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지식을 미워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어리석다는 삶, 거만하다고 하는 삶,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와 무관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 거만한 모습, 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불신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모습들,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 깨달음이 없는 모습,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러한 미련한 자들, 어리석음, 거만한 자들을 기뻐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겠느냐? 어리석게 살겠느냐? 탄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각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불쌍히 보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뭐 사랑하시겠지 하지만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용서해 주겠지, 대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언제까지 어리석냐, 언제까지 그렇게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는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그 삶을 우리도 답습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 안타까움, 하나님의 이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냐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발전성이 없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구원의 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도 그랬지만 두 번째는 돌이켜야 된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답니다. 구원으로 초대를 받는 자는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반응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의 두 번째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나의 책망을 듣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가 보여지는 어떤 인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구원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족한 면을 자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영적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고, 그렇지 못하다면 못한 그 나의 그 영적인 실상을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It's okay. That's fine. 다 좋대요, 무조건.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자는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책망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내가 받겠다는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구원은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책망합니다. 교훈합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함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주신, 말씀을 주신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이 말씀을 책망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미스하고 부족하고 놓치고 있고 영적으로 결핍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반응하라고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살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또 책망인가? 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수정됩니다. 우리가 고쳐집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 책망을 듣고 목적이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걸 원해요. 여러분, 돌이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원상복구하는 거, 제대로 돌이키는 거. 이 돌이키는 목적, 그 지점이 뭡니까? 뭘 돌이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아,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거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거. 잘못된 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것이 회개의 은혜요. 사죄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나요?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여됐나요? 물론 믿는 자라면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돌이키라는 말 앞에 책망을 듣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돌이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책망을 듣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라는 말이 항상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김없이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진정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원동력, 힘은, 능력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말씀 따라 돌이키는 것. 이게 참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 차원에서 회개를 생각합니다. 눈물 좀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명하신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돌이킴이 온전한 돌이킴이 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지를 듣고 여러분 돌이킬 때 이 돌이킴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돌이킴이 되어서 온전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킴, 책망을 듣고 돌이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돌이키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한 자가 어떤 사람이 회개했는지를 돌이켰는지를 한번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맞는 말을 했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죽였구나, 살인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뉘우치겠죠. 회개하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37절에 보면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자기들이 영광의 주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죠. 이 찔림을 받는 거. 회개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형님들,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후반부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의인이 오리라 하신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려 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들 조상들이 결국 의인의 오심을 예비한 것을 예고한 것을 믿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자기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자행한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들고 마음에 찔려했던 스데반을 바라봤던 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쳤다고 합니다. 다른 증거, 구원의 법을,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쳤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2장 초반부 읽었던 37절, 38절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자들의 마음, 그들은 어땠냐면 그들이 마음도 찔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찔린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안타까워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살겠느냐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회개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고 죄성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스데반에게 달려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에 가책을 받고 회개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을 때,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듣고 돌이켰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잠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말이죠. 이 신,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만 회개한다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회개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온전히 돌이키는 참 회개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의 신을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개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신을 준다, 영을 준다는 말이 요엘서 2장 28절에도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믿는 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신, 성령이 부어줄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된 거예요.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2장의 이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들 한 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성령을 또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체험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그런 말이 바로 요엘서 2장에서의 그 성령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로소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여, 마가 다락방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제가 늘 말한 것처럼 폼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말 듣고 돌이키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된 삶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회개하는 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신을, 성령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되나요? 무엇을 보면 아니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율법을 그렇게 잘 통달했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신을,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여러분께 오셔서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여러분을 주장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불순종하면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게 부차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입니다. 그거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개는 사실은 처음 믿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 회개할 때 받는 회개요 성령님을 받는 사건이지만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해야만 됐을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 반응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자가 없었어요. 회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몇몇 사람 안 됐어요. 극소수의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삭개오 정도 내가 사별을 내가 범죄하고 뭐 한 것들을 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재산들을 뭐 탈수하고 몰수한 거를 내가 사배나 뭐 갚겠다 뭐 이 정도 삭개오 그다음에 백부장이 자기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이키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책망을 들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회개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24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 말씀이 보입니다.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것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외면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받지 않아요. 교훈을 멸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26절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결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29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었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반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안타까움이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책망을 돌이켜서 더 이상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거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깨닫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정반대에서 살아갈 때 결과는 패망이고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은혜 때 은혜 안에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 돌이키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악인, 심지어 악인에게도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악인들,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모습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여기서 지적하시면 뭐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미련한 거, 거만한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 생각과 불의한 자, 그 모든 생각과 삶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해 주신대요. 널리 용서해 주신대요.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죄 은총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항상 구원의 받을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아까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랴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항상 부를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때를 닫아버리면, 은혜의 때를 닫아버리면, 구원의 때를 닫아버리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닫혀지기 전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널리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고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음성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영광된 구원으로 초대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